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100세를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정의한 대로, define 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허무해.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야,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의미 있는 것에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무엇일까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노래 하나가 떠올랐고요. 또 하나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노래는 이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우리 젊은 세대가 많아서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 저랑 비슷한 세대들은 아마 알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렇게 처음에 노래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죠? 나그네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순례길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 길이에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구름이 흘러가듯 떠들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우왕좌왕 그냥 이렇게 가는 길이 바로 나그네 길이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 길 같으세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나그네 길이라고 여러분 정의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주님께로부터 시작했고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처음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떠오른 것이 시 한 편인데요. 여러분 혹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장례 예배 드릴 때 주보에 이 글귀를 적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소풍으로 정의합니다. 인생은 피크닉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아주 짧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고요. 그리고 소풍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풍과 같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름에 맞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애들과 막 이렇게 밖에서 골목에서 놀다가 밤이 되면 이제 저녁이 좀 어두워지면 어머님이 부르세요. 각 집에서 뭐 개똥아 철수야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애들이 놀다가 다 그만두고 집에 가서 씻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컴퓨터 게임을 하니까 모르는데요. 옛날엔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개똥아 철수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인생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번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두려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두려움이에요.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 길입니다. 제가 인생을 두려움으로 정했는데요. 왜 우리 인간은 두려울까요? 여러분 두려우시죠? 얼굴은 지금 밝게 웃으시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두려울까요? 많은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실존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특별히 미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잘 갔다가 총기 사고 나서 죽는 경우가 자주 목격돼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도 절대로 빵빵거리거나 상향등을 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상당 사람들이 차에 총이 있다는 거예요. 시비가 붙어서 나와 총을 빵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함부로 다른 운전자와 이렇게 시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문을 펼치면 우리가 또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유럽 여행을 갔는데요. 테러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좋다는 일본도 가면 지진이 있잖아요. 온통 사고의 소식입니다. 그것이 신문에 일면을 장식하고 9시 뉴스 뭐 이렇게 장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래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메디슨이라는 지역이 학교 타운이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러 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사람들이 그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할까요? 왜 먼 미국까지 와서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꿈을 펼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내면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무의식 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실력을 더 쌓음으로 좋은 학교에 졸업했다라는 졸업장을 땀으로 PhD를 함으로 그렇게 남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므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공부하러 온 거예요. 밑바탕엔 그게 있어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까요?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할까요? 밤낮 없이 그렇게 쉼 없이 일을 할까요? 주일도 가게를 오픈해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할까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언제 직장에 잘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오래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양질의 좋은 음식만을 먹으려고 해요. 싼 음식이 아니라 올게닉 푸드만을 먹으려고 하고요. 아침에 비타민제, 종합 영양제를 몇 개씩이나 이렇게 먹습니다. 큐티는 안 해도 꼭 그거는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밑바탕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건강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 영양제를 몇 개씩이나 먹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비타민제를 먹다 하더라도 우리의 불안감과 우리의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두려움이 없을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권력도 있고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의 그 빌딩이 그렇게 많은데 시카고에도 있고 뉴욕도 있고 하와이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조금 늦추든지 조금 완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병에 걸릴 것이고 결국에는 사고를 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죽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측하지 않는 가운데 두려움의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갈릴리 호수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예요.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면보다, 그러니까 sea level보다 696피트가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212미터가 낮은 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높은 빌딩 사이를 걸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시카고 다운타운만 가도 알 수 있죠. 아주 강한 바람이 붑니다. 갈릴리 호수가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 한쪽 편에 있었는데 다른 편으로 밤에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고요. 큰 광풍이 불었고요. 그로 인해서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두려우시죠? 무서우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어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에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이 가득 차가지고 배가 지금 가라앉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니? 내가 너와 같이 배에 있잖아. 근데 왜 두려워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네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워?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뭐가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푸는 거 너네들이 보지 않았니? 그런데 이만한 광풍에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센텐스가 365번 나온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갑자기 급하게 삶의 소용돌이가 내 삶 가운데 몰려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수술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때 제가 수술하기 전에 제가 신방을 가서 병원에서 제가 꼭 읽어주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술할 때 아시죠? 이게 동의서 쓰잖아요. 혹시 의료 사고가 나도 뭐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을 사인을 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특별히 이게 다 마취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읽어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을 제가 꼭 읽어드립니다. 시편 121편도 이렇게 시편 시인은 노래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에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우리 4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41절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뭘 두려워했죠? 바람을 두려워했고요. 그 물을 두려워했죠. 호수 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순종시켰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함으로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광풍을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컨트롤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미래, 나의 걱정, 예수님이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내 걱정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지금 박해의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의 육신적인 목숨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분은 5절에 나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라고요? 우리의 영원을 책임질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영혼을 함께 책임질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두렵지 않다고요? 이 땅의 삶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일 그 자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두렵지 않고 보스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하고 이렇게 위협을 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택했고 순교를 택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땅의 목숨은 조금 더 부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생은 보장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극복 가능해요. 앞에 말한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말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현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이에요. 현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거 하나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앞선 세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났는데요. 그분이 40대 한 후반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PhD를 하셨어요. 식품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뉴저지에서 괜찮은 직장을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루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따로 공부를 하신대요. 뭐 공부하냐 하니까 자격증 공부를 하고 계시대요. 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불안하대요. 언제 잘릴지 몰라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학도 그렇다면서요. 곧 수년 내에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블루칩이 내일의 쪽박으로 변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아주 그 오늘 말씀과 연관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신앙은 두려워할 것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두려워지게 된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은 두려워할 것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렵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변화무쌍한 시대를 앞으로 살아야 돼요. 위험천만인 시대를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나를 위탁함으로써 어떤 일에도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목자 삼는 평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아니면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십니까? 갑자기 몰아닥친 광풍처럼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이기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